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로다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오늘은 레위기 강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을 구약성경 레위기로 모시겠습니다. 이제 이 레위기 성경을 여러분들과 쭉 나누면서 이 레위기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귀한 의미들을 하나하나 여러분들과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레위기서 서론으로 좀 여러분들을 모실게요. 유대인들의 생활 가운데 근절을 이루는 것, 그것은 모세오경이거든요. 특히 모세오경 가운데 레위기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원리를 제공하여 준다고 봅니다. 그래서 레위기라는 책의 이름은 이 책에서 처음 나오는 시브리 단어인 와이크라, 그러니까 그리고 그가 부르셨다라는 말에서 연유되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셉투아진트, 즉 70인역에 보면 루이티콘이라고 불리워지는데 이 말은 레위지파에 관련된 일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성경은 일반적으로 이 70인역의 성경 명칭에 따라서 불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도 동일하게 레위기라고 부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모든 성경 번역들이 다 레위기서로 말을 하고 있으니까 별 문제가 명칭에 있어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한편 이 레위기는 시브리어의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출애굽기의 연속적인 성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오경은 하나의 연속적인 성경으로서 평가되는 것이 현대 성경 연구가들의 일반적인 견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모세인 거죠. 이러한 사실은 레위기 자체에 있어서도 언급되어지지만 신약성경, 그러니까 예수님의 언급에 의해서도 인정되어지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기록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과 시내 광야에서 모세가 계시받은 그 후로 언급되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사실은 곧 그 계시들을 받은 시기가 시제로 따져본다면 주전 약 1445년경으로 추정이 되니까, 하지만 그러한 계시들이 모세가 죽기 직전까지는 완전한 형태로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레위기는 40년 방랑 생활의 끝 무렵에 기록되었을 것이고 이때의 시기는 주전 1405년경으로 추정이 됩니다. 레위기 성경의 목적은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역사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룩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보는 거죠. 또한 이 성경은 제사장들에게 있어서도 어떻게 성결의 예식을 준행할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봅니다. 이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행해야 할 것과 허용이 되는 음식들과 금지된 내용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로 교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레위기에는 두 가지의 중심적인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분에게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의 정하신 방법에 의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곧 제사장들의 희생제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방법과 규례에 의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레위기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레위기서의 목적은 이 레위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향한 모형을 나타내고자 하는 데 있어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이 제사장으로서 희생제물로서 그러니까 모든 그러한 부분들을 다 갖춘 분으로서 온전히 드려졌음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특별한 의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의도와 함께 생각할 때 레위기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몇 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레위기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념은 레위기 전반에 걸쳐서 뭐 상당 부분 언급되고 있다고 봅니다. 각각의 제사들이라든가 제사장들이 제사의 그 어떤 예식을 드릴 때 부정한 자들이 정결함을 얻을 때에도 최종적인 규정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구적인 임재,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생활 양식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가시적인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레위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뜻 두 번째는 거룩함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는 말씀처럼 거룩은 레위기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단어들은 레위기에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거룩한, 정결한, 뭐 부정한이라는 말과 함께 거듭거듭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2장부터 15장까지의 생활 가운데 우리가 보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언급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러한 주제는 단순히 부정에서의 정결만을 언급한다기보다는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어떤 관계의 회복의 문제, 그러니까 성화에 대해서 주된 강조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레위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 세 번째는 우리가 나름대로 주의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인데요, 제사의 기능입니다. 레위인들의 가장 주된 임무들 가운데 하나는 제사의 기능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드림에 있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었는데 그들은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과 제사의 중재자로서의 어떤 제사장, 그러니까 또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이 필요하잖아요. 이러한 제사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고요. 그것은 그들의 부정에 대한 정결함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헌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레위기 전체를 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시죠. 좀 본문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먼저 이것도 좀 조금 더 서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첫째 1장에서 7장까지는 다섯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또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제사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뚜렷한 예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들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예표들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에 관한 우리의 견해가 얼마나 모순되고 불합리한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허락하신 음식물을 위생적이고 의학적인 측면에서 구별된 것이었지만 그것에는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주는 많은 영적 의미들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12장에서 여성에 관한 규례를 담고 있어요. 그것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뢰들이다 볼 수가 있고요. 다섯 번째로 13장에서 15장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문둥병과 그 진찰법에 대한 규례가 나타나고 있는데 문둥병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서에 여러분 어떠세요? 삽입되어 있을까요? 성경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서 죄의 전형적인 모습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인간을 더럽히는 문둥병의 상징적 의미들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의 새를 마치 매우 특수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문둥병자를 정결케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있음을 비유하고 있다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로 인한 불결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많은 진리를 깨달아야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킬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16장에서 대속죄에 대한 어떤 그 그리스도의 희생을 우리 가운데 상징해 주고 있고 17장에서는 회막 안에 있는 번제단에 대한 설명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죽음에 대한 불가피성을 강조하고 있고 여덟 번째로는 18장에서 22장까지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얼마나 힘든가 그러나 그렇게 해야만 되고 된다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아홉 번째로 23장에서는 각종 절기에 대한 규정이 소개되고 열 번째로 24장부터 마지막 27장까지는 그들이 미래의 위대한 민족이 될 수 있는 통찰력을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Sure.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배기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기는 미래에 대한 많은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민족과 약속의 땅은 영원히 불과 분리의 관계 속에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있죠. 성경의 처음 세 권의 책은 다음과 같은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창세기는 타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출애굽기가 구원받은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잘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또한 이 책에서 출애굽기와 레위기 사이에 있는 유사점과 대조점들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출애굽기의 주제가 용서라면 레위기의 주제는 성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편에서 인간을 향하여 은혜를 베푸시지만 레위기서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출애굽기가 구원자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면 레위기는 성결케 하시는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인간의 죄악에 대하여 많이 언급하는 반면 레위기는 인간의 부정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으나 레위기서에서는 회막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를 비유한다면 레위기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1절과 2절 말씀은 각종 제사에 대한 간단한 서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명령권자는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렇게 언급되어져 있죠? 이는 레위기 전반에 걸쳐 언급되어지고 있는 중요한 사상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레위기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자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함 또 성결에 대한 중요한 요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즉 언약의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여호와란 명칭은 특별히 언약의 백성과 관련하여 사용되어지는 명칭으로서 레위기의 주제 및 내용에 적합한 임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여러 규례들이 되겠죠. 제정하셨다고 하는 것은 용서와 사랑 그리고 구원이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또 보면 회막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이 회막은 많은 성막에 대한 명칭 가운데 하나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남의 천막이라는 뜻을 가진 회막이란 용어는 특별히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만남 초기로서의 기능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회막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최초로 거주하셨고 또한 인간들과 만나셨습니다. 특히 여기서 회막을 통하여 인간들 사이에 거주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특집으로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쭉 살펴보면서 또 나타나는 단어가 부르시고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직역하면 그리고 그가 부르시고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 단어에서 그리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출애굽기의 후편임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이죠. 예물을 드리려거든 또 이런 말이 있어요. 그것은 예물의 종류와 조건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예물은 생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드려져야 했어요.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선물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들은 살아있는 짐승으로서 새의 종류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들이 선포되는 것은 그 예물들의 인간의 희생과 헌신에 대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인간은 사람들의 죽음을 대신하여서 짐승이 대신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것은 종류보다는 그 예물의 성격이 어떠한지 나름대로 우리가 더 깊은 의미를 간직하고 살펴보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레위기 1장 3절 말씀으로 가죠.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러시아 앞에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번제는 피워 올리다, 올라간다 라는 물에서 말에서 유리한 것으로 알고 계시죠? 곧 번제란 희생제물을 불에 태워 그 냄새를 하나님께 피워 올리는 것, 그 제사를 번제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번제는 고대의 제사법 중 가장 일반적이고 오래된 나름대로 오래된 형태로서 모든 제사 중 가장 기본적이고 중심적인 제사가 번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리하면 연납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의 문 단 앞에 쌓아 뿌리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 그 번제 희생의 가죽을 벗기고 그런 나름대로 각을 뜨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번제의 머리에 안수를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도이지만 안수는 피차 간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됨을 상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안수의 진정한 목적이란 말이죠. 따라서 제물에 안수하는 행위는 제물을 드리는 자가 안수를 통하여 그 제물과 하나됨을 나타내는 동시에 자신의 죄를 그 동물에게 전가시킨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물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직접 피를 흘리지 않고도 자신의 연합된 악수 받은 제물의 피 흘림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속죄 받을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나 이때 제물 드리는 자는 자기 대신 처참히 죽어가는 제물의 모습을 통해 나름대로 심각성과 죄의 은총을 마음속 깊이 체험하고 있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속죄가 될 것이라 이런 단어는 덮는다, 용서한다 라는 의미에서 속죄가 된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레위기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극동방송 홈페이지는 www.fe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